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정말 이스라엘다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제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영적 체험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영적 체험 한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야곱은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삭빠른 모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런 식으로 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야곱은 여전히 이렇게 편애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 놓았어요. 그러니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응이 또 달라지는 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에서가 정말 이 목을 어긋맞추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 이러면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예물을 아주 강권해서 주면서 이 예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전히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어제 세 차례 나누어서 에서게 보냈던 그 예물을 여전히 강권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런데 야곱은 그 뒤에 세일에 가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에서를 속인 거죠. 그리고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고 하지만 처음에 도망올 때 라반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야복 나루를 건널 때는 한밤중에 건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아마 수천 마리 떼였을 것이고 밤에 은밀하게 건너기 위해서 밤에 건넌 것도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어젯밤에 밤중에 야폭나루를 건넜다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외롭고 그만큼 좀 캄캄함 속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 여행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굳이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소떼 양떼를 나루를 건너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다급한 무슨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모든 소유를 다 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처절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캄캄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 앞에서는 우는 소리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엄살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에서는 비록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지만 야곱에 대한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만났을 때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야곱은 적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을 보았을 때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추고 서로 입맞추고 서로 우는 함께 우는 그런 형이었어요. 동생을 정말 오랜만에 만났던 그 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난 뒤에 더 이상 두려움 없었고 함께 아마 좀 그런 대로 적대감 없이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바탄 아람에서 돌아올 때의 야곱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매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해졌어요. 사실 에서는 야곱이 그만큼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어쩌면 어제 브니엘에서의 사건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올 때는 그냥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400명 데리고 온 에서가 정작 야곱을 만났을 때는 적대감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죠. 우리는 앞에서 라반이 적대감을 가지고 야곱을 추격했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경고하셔가지고 그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던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된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을 때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 때문에 죽임을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굳이 죽을 자리로 가라고 하셨겠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야곱 안에 그 두려움, 그 불안이 그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문제를 키우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을 키웁니다. 걱정하고 염려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거리를 자꾸 묵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염려거리를 자꾸 묵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면 어제 브니엘에서처럼 야곱처럼 얍복 강가에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씨름이라고 어제 나왔는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씨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야곱을 축복했는지도 모르지요. 사실 그런데 이 본문을 성경은 야곱이 울며 기도한 것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씨름이라고 할 때 씨름은요, 땅에 뒹굴다는 의미도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땅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매에 달린 거죠. 그러니 땅에 뒹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에 달렸던 이 야곱, 그 기도하는 야곱 때문에 그 모습을 계기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고 땅에 떼굴떼굴 뒹굴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브니엘을 계기로 모든 야곱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야곱 안에 아주 평안함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야곱에게 더 큰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더 큰 문제는 가나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신 거거든요.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명백히 말씀하시고, 야곱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바딴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본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을 10분지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베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돌아가라고,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지명이 변한 걸 봐서 숫곳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잠깐 지나간 거 아닌 거예요.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그 많은 짐승을 우리간만 지었겠습니까? 짐승 사는 우리간 지은 거는 사람은 어디에 삽니까? 그러니 숫곳에 상당한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곳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그시타에 샀으며, 장막 친 밭을 구입할 정도로 야곱은 세겜에 자리 잡았어요. 세겜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이야기 처음 하면서부터 세겜은 가난한 사람이 사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에서 세겜은 자리 잡기보다는 이렇게 지나가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 밭을 사고 이제 그곳에 이제 거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제 내일 본문 보시면 이 세겜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델은 돌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해야 할 만큼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숫곳에 자리 잡다가 그리고 세겜 근처에 밭을 사고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기 시작한 거죠.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는데 정말 자기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머물러야 될 야곱이 세겜에 머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돼요. 세겜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델보다 더 안전한 자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이 기름 부어 세운 자리, 그 예배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자리인가 하는 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롯의 눈에는 요단, 물이 넉넉한 요단 온들이나 이 도시들, 그리고 소돔이 화려하고 이렇게 유혹하는 머물 만한 곳으로 그렇게 여겨졌지만 롯에게도 소돔은 복받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이죠. 야곱은 에서는 두려워했는데 가나안의 문화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무서워했지만 가나안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 자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세겜에서 야곱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기도 해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을 쌓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단을 어디에 쌓느냐 이거 사실 중요한 일이고 단을 쌓았다고 해서 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나를 기념하는 예배 아니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여야 하거든요. 내 이름을 높이는 예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예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내 평안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야곱은 베델에서 단을 쌓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다가 충분히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거냐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줄 모르는 예배는 사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마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다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예배냐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응답할 줄 아는 예배여야말로 바른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가 얼마나 그 우상 숭배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세겜에서 단을 쌓기는 했지만 세겜에서 야곱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에서 때문에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나안이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에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 여기면 좋겠구나, 여기면 안전하겠지, 여기는 아주 화려하고 풍요로운 곳이구나 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더 무서운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